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정희 자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동현 집사님이 모시고 저기 위에 그 농장에다가 이제 모셔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좋다고, 공기도 맑고 지내시는 그 환경도 아주 쾌적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자주 찾아가 주셔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다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곳에서 우리 어머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만 계신데 찾아가실 분들은 함께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병문안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우리가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의 방패 부분을 다 마치면 아마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오늘 다 못 마치고 다음 주에 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악마의 화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믿음이 발휘될 수 있으며 그 믿음의 발휘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계시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하며 그냥 직통으로 막 내려오는 게 이제 없다고 말해요. 계시는 종결됐단 말이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그 성경의 말씀은 계시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이거는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방언에 불과한 거죠. 그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해되어질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계시로서의 효력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계시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도덕과 윤리 혹은 그냥 허구를 기록해 놓은 허무맹랑한 잡지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죠? 믿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 루소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지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논문을 썼을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계시로서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잡지에 불과한 거예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 그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시비를 걸고 들어간 것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계시와 예언을 끌고 들어왔는지 지금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제가 논리를 갖고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무지한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마치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양 허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길 예자,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불갑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 부른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표현해요. 나비. 이 나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인 나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언자를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의 프로페테우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앞일을 예견하는 프레딕션이 아니라 프로퍼시인 거예요. 아시겠죠? 프레딕션이 아니라 프로퍼시인데 우리 조선 성경만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예언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고요. 영어 성경에도 프리딕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모두 다 죄인들의 멸망과 회개의 촉구였어요. 구속사 안에서의 죄인들의 멸망과 회개의 촉구. 안 그러면 너네들 하나님한테 혼난다라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 무엇 때문에? 우리 죄인들의 구원 때문에 이룰 것. 그 안에서 예견된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예언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 예언은 모두 왜 죄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로 수렴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예언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은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예언은 모두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그 구원이라는 울타리 밖에 예언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이라는 울타리 밖에 예언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인간의 기륭화복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과 비교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인간의 기륭화복이나 점쳐주는 그러한 가짜 예언은 오히려 믿음과 전혀 상반되는 믿음의 방패를 부수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이 세상 것은 다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하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 그리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혹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류의 예언은 여전히 이 세상 왕국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군을 피하고 길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알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정확히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이 예언과 계시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의 그 종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 계시를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계시가 이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본 것으로 믿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그 자기의 앞날, 그것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궁금합니까, 여러분? 왜 또 다른 계시와 또 다른 예언이 왜 필요하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이 왜 궁금하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왜 이 예언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그 예언에 관해서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신기한 건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육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새 세상이 온다. 너희는 그 새 나라를 준비하라. 그게 바로 올바른 예언을 깨달은 성도들의 지향점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예언자예요. 그리고 모두가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만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만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것을 믿죠. 예수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왔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계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누구에게 전하고 삶으로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땅의 것들을 손해보며 살고 계시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그게 입으로 삶으로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엉터리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예언해주고 줄 서 그럼 막 300m씩 줄 서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거 예언해주고 이런 데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계시는 종결됐어요. 더 이상 성경 이외의 예언은 성도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성경 말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냥 확연히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평안이 막 충만하게 차오를 때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이야기는 100번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직통 계시를 들어가지고 너 이번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래. 그럼 여름에 물가에 가면 다 위험하죠. 그래갖고 뭐 휴가 안 가고 그래놓고 야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진짜 사고를 안 당했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무당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살다간 모든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힘을 쌓아서 자기들 힘으로 행복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꿈을 무참히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왜?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미움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거나 여러분의 입에서 전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간 예언자들처럼 미움을 당하고 돌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함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되어져 갖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계시를 막 전했더니 뺨을 때리고 돌로 치고 수염을 뽑고 등짝을 때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품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갖고 그 삶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빨가벗겨서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진정한 참 예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삶을 살다 갔다니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저놈이 지는 뭐 실수 안 하나 내가 한번 봐야지 그러고서 눈에 불을 켜고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 이거 뭐야 이거. 내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져가지고 너무 기뻐서 전했더니 오히려 나를 돌로 치고 이렇게 모욕을 주네. 나 안 할래. 그러는데 계시가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을 세상에 토해내놓는 예언자들은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늘 돌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예언하는 자들이 이 삶을 살드냐 말이죠. 이런 예언자들 보셨어요? 오늘날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 인간들 중에 성경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예언자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고요. 오늘날. 그럼 걔네들은 다 뭐냐 말이죠.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건요. 성경에 있는 것만 진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심과 낙심과 고통의 화전을 막아내며 예언을 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죠. 이사야서 20장 1절.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를 멸망시키실 것을 이사야를 빨가벗겨가지고 그의 몸과 삶을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아니 이사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시려면은 애굽 왕이나 구스 왕 데려다가 빨개벗겨갖고 야 니네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하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를 빨개벗겨갖고 그 사람들에게 예표를 보여주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의 삶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도를 맞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들이 당할 것을 미리 내가 경험해서 보여주는 게 예언자, 선지자의 삶이라니까요. 이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개벗겨져갖고 그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한 그 선지자,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였잖아요. 그 삶이 우리에게도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그 예언을 이 세상에 쏟아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야, 뭐 너의 앞날은 어떻고 이런 거 하는 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전부 샤머니즘에 기독교가 얹혀갖고 엉터리 무당 잡교가 돼버려갖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절대 기독교 안에 그런 것은 없어요. 100%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 믿어서 여러분 지옥 가면 나중에 절수하시던지 내가 100%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절대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예언이 있을 수 없어요. 또 다른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의 내용도 지금 뭐 10%나 제대로 안 와요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10% 모일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죠? 아니요 그것도 못 믿으세요? 그건 확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그것도 다 모르면서 뭘 또 다른 걸 또 들으시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난 이게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모르면서 뭘 또 들으려고 그래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공박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읽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고 구미에 맞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예언, 그 달콤한 예언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들에서도 무슨 뭐 하와이에 있는 어떤 사람들 데려다가 예언해주고 그러면은 줄을 나래비로 서는 거예요. 목사들까지 전부. 설마 그런 교수들이 엉터리 예언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엉터리예요 그게요. 절대 그런 곳에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나 예수 그리스도는 발가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던 그 인간의 도모, 그것을 낱낱이 해부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나 명예나 지식으로 너희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결국 이렇게 빨개벗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빨개벗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냥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라 실화란 말이에요 이건요. 예수님이 빨개벗겨져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요. 성화에서 대충 가려는 건 차마 그거 그릴 수 없어갖고 그렇게 해놓은 거지. 예수님은 빨개 벗겨져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되셔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걸 감당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자라니까요. 근데 엉뚱한 것들 쫓아다니느라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서 21장 1절 보세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리 되도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요통으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어요. 여기서 요통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할할라라는 단어는 꼬이다라는 뜻의 그 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파생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아주 온몸이 꼬이는 것 같은 허리 통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바벨론의 그 멸망의 아픔을 몸으로 겪으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벨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예언자가 자신의 몸으로 겪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모두 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돌이키지 않는 세상의 심판 그리고 결국에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예언으로 토해내는 선지자들은 그 구속사의 내용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도 듣게 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건 반드시 100% 이루어져야 되는 걸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오늘날에 예언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100% 다 맞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도 예언 받아본 적 있잖아요. 그거 아닌 적 많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100% 다 맞아야 예언인 거예요. 100% 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 예언인 거예요. 99% 맞고 1% 틀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100% 다 맞아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속신앙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동원을 해서 기독교를 자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개념도 잘 정의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올바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예언은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왜 사도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했는지 이걸 갖고 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여기 봐라, 사도바울이 예언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그래 맞다. 근데 그 예언은 니들이 얘기하는 그 예언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우리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 테이프 들어봐 이러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테이프 듣겠어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갖고 자꾸 걸고 넘어오거든요.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아세요? 잘 들으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저는 필이에요,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가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라.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죠?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직통으로 임했어요. 그걸 갖다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언, 방언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방언은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허공에 뇌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었다고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 때는 방언에 통역이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방언은, 초대교회 때의 방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통역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방언은 모든 방언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아요. 계시로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된 방언은 곧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하나하나 풀자고요. 맞아요? 통역이 된 방언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어진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방언이나 예언이 모두 다 채택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제재를 받았고요. 예언도 교회의 분변을 통해서 걸렀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다불과라는 말은 많아야 이런 뜻이에요. 많아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초대교회에 예언과 방언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계시였고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언에 통역을 붙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라고 권고한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었고 예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교회에서 걸러내어졌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만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방언을 함께 주셔가지고 통역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계시를 주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셔야죠. 예? 구약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항상 너희는 심판을 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보일 때에 방언이 등장했어요.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 친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친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일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자,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시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란 뜻이에요.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구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앗수르 군사가 한 말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방언이라는 것은 심판을 그릴 때 등장하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바울이 인용해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보세요. 요 내용을 지금 여기다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똑같은 말이죠.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 말은 공격을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22절 보시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방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진노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표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창세기 11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바벨탑의 심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저주가 뭐예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서로.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리라.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구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알아듣고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방언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것을 통역을 해서 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들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바로 이런 심판의 의미를 그 초대교회 때 심어주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일부러 거기에 통역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잘 보시면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거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갖고 방언을 막 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뭐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은 이 구절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은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다른 말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구절인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영이라고 번역이 된 푸뉴마 앞에 나의 헬라어는 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 푸뉴마가 사람 앞에 쓰이게 되면요. 그 단어는 영이라는 뜻보다는 원초적인 능력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뜻이지만 그게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그것은 영이라는 뜻보다는 원초적인 능력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누스라는 그 단어는 정신 혹은 내적인 성향, 도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 15절의 정확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의 전 인격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왜? 내 마음은 거기에 그 기도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방언이 아닌 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푸뉴마와 이 마음이 동시에 충족이 되잖아요. 알아들 수 있는 말은 알아들 수 없는 말은 이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거야. 왜? 그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4절 15절인 거예요. 여기서 14절의 앞부분만 똑 띄어갖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냥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나가 뭐예요? 나가 뭐예요? 이 영만이 나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의식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영만 하나님과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주어진 방언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였지만 어떤 제한적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 모두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예언은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죠. 14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섯과 1만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방언과 예언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말보다 이해하고 깨달은 다섯 마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그 풍성한 방언의 은사가 자기들에게 왜 주어졌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심지어 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악. 방언을 하면서 나는 방언을 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악이니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14장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보세요. 방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지혜 이거는 예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방언을 하면서 그걸 자기 자랑으로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그러한 은사를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이기심과 자랑을 이렇게 악으로 규정지어요. 그리고는 그러한 은사를 추구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성숙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예언을 통한 영적 성숙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희들의 믿음의 방패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자랑을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은사는 다 있어요. 카리스가 은혜죠. 그 카리스에서 나온 카리스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함께 주어지는 게 카리스마 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언, 뭐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나는 이걸 하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와 빨리 예언해 줄게 이러고서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악. 성경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 혹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독 오늘날에는 무슨 신유은사나 무슨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능력의 종, 신유의 종, LA에 오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일간지 반을 그냥 그 광고비 얼마나 비싼데 다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얘들아 어린애들아 한다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예언과 방언과 신유의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이들아 그런다니까요. 니들은 어린아이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하면 내가 너희들 도저히 성숙한 인간으로 대접해 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이렇게 어린 신앙인들에게 힘내서 교회의 자라남에 기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방언이나 예언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가 담고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면 거기는 방언을 못하면 완전히 개 취급받았어요. 우리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 그래갖고 막 쌍스러운 욕을 막 했다니까요.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연습을 막 시켜갖고 하는 사람은 안 치고 끝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새끼들 다 데리고 나가. 그래갖고 저 토굴 같은 데 데리고 가갖고요. 토굴에서 밤새도록 그 연습시켰어요. 자, 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그 예언과 계시를 끌고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분명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과 계시는 믿음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계시와 예언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지 절대 사람의 기륭화복이나 미래를 점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볼까요?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예언은 죄인들을 책망하고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확 드러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못 알아듣는 말로 방언으로 듣던 자들이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방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예언을 입으로 삶으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예언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계시의 말씀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방언이 존재하는 이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언, 방언 이러한 것들을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나 앞니를 점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방언을 하고 계시다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는 자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그 방언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었는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누군가가 방언을 하거든 나는 어떻게 저러한 방언으로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지게 되었는가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나는 영으로 기도하는데 너는 왜 영으로 기도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악이다. 아셨죠? 그렇다고 초대교회 때 그 방언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서의 방언은 이제 종결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이 되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한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있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수많은 재앙들을 선포하셨어요.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살리라고 하시고 또 적이 침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 구하려 비틀거리며 찾고 풍재와 깐부기와 팥종이로 곡식들과 과일들을 다 먹게 하시고 전염병과 칼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재앙들은 돌아오라라는 경고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언하는 자들에게 야 그놈의 예언하지도 말아라. 야 귀찮아 하지도 말아. 그렇게 그 예언을 듣질 않았어요. 지금 자기들은 제사장이 있고 단과 베델에 제단이 있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악기를 노래하는 것과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시아 같은 제사장이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마음 든든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황충과 불과 다림줄과 여름실과의 환상을 통해서 그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황충과 불의 심판은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면서 이렇게 중보를 하자 심판을 거두세요. 그러나 다림줄의 환상과 여름실과의 환상과 구장에서의 그 마지막 환상인 기둥머리를 치시는 것에서는 더 이상의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확 시행해버리신다니까요. 이것은 갈수록 재앙의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의 끝, 다른 말로 가장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내용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 방언으로 듣는 거. 이게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날이 이를 것인데 그 한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두어 버리셔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야. 말씀의 기갈이 올 거야.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말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굶어 죽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게 부족한가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한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가는 사람 수십 명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굶어 죽고 있죠 사람들이요? 나누지 않아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나누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보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지금 방언으로 알아듣고 계세요. 아니면 예언으로 계시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대로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서로 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웃을 위해 네가 죽어주라고 그랬는데 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죠? 오히려 왜 이 기독교 국가인 나라가 전쟁을 주도해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방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방언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그게 방언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걸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버리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자를 보내셔서 계속 치세요. 너희들이 친 그 약자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보다 더 강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쳐가시잖아요. 이 미국은 언제까지나 세계 최강의 나라일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계시로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좋은 말이야. 근데 나가서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그런 방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심판이다. 그런 거예요.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할지라도 아,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 취향에 맞는 하나님 말씀만 구한대요. 그게 아모스 8장 14절이에요. 볼까요?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단, 부엘세바 다 뭐가 있던 곳입니까? 금송아지 있던 데 아닙니까? 말씀을 구하러 가고 이 왼수들이 어딜 가요? 금송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심판받을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든든한 우상을 붙들고 안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예언을 비롯한 엉뚱한 기적과 신비를 쫓는 것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과 상극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적, 신비, 엉뚱한 예언 이딴 거 끌고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반대되는 거라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 신앙 좋은 자,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얘네들은 악이라니까요. 악.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계시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빨개 벗어 그럼 벗고 양말 벗어 그럼 벗고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를 치시면 요통으로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거. 단이나 부엘세바에 가서 금송아지한테 가서 야 하나님은 그거 안 주더라 너 이거 좀 줄래? 이렇게 안 가는 거 그게 심판받지 않는 자 성경을 예언으로 보는 자 계시로 보는 자예요 성경을 방언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그 심판의 때가 그대로 이 디모데후서에 또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진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고 자기 사욕을 쫓아 그 사욕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은 절대 받지 않더라. 허탄한 이야기만 쫓는다. 그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말씀에 진지해져야죠. 더욱더 말씀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셔야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분을 보세요? 제가 2년 반 전부터 계속 묻던 건데 그때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 본다는 사람 3명이었거든요. 지금 하루에 10분 이상 나는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찍어보세요. 그래놓고 여러분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전히 성경 말씀은 나에게 이국의 방언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심판받을 자라니까요 그거는. 근데도 아무리 이야기라도 겁을 안 먹어. 지옥이 무섭지 않으니까. 왜냐면 지옥이라는 것을 그 나아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왜 겁이 안 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이 방언으로 들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두렵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나 얘들아 큰일 나 믿음의 방패를 잡아. 그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으로 붙으면 온다니까요. 공부하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집에 자기가 가장 많이 가는 곳에다가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갖다 놓으세요. 그냥 화장실, 부엌, 벨데다 하여튼 다 갖다 놓으세요. 가는 곳마다. 나중에는 정말 검은 것만 보면 막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성경책을 가는 곳마다 갖다 놓으세요. 아니, 골프 칠 때는 잘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퍼터를 갖다 놓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니에요. 전혀 문외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교육자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총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실력이 늘었단 말이야?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해도 다 그냥 그러려니 이러고 있으면은 목사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에 좀 더 진지해지시고 더 열심히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모이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갖고 토의하시고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기쁨, 그 감격 이런 것도 나누시고 그런 삶을 좀 사시란 말이에요. 그건 전혀 안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울해? 난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건 정말 혼날 사람들이거든요.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박함을 갖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